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저는 매년 가정의 달이 다가오면 우리 올랜도에 있는 두 신학교 도서관에 가서 가정과 자녀 교육에 관련하여 최근에 나온 책들과 기사들이 뭐가 있는지 훑어봅니다. 이 두 분야의 전문가들, 특별히 이 두 분야에 대해서 많은 성경적인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있는 크리스천 리더들로부터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신학교 도서관에 있는 대부분의 책과 잡지 기사는 크리스천들이 쓴 것입니다. 그 중에는 목회자와 신학교 교수들이 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 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썼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며칠 전에도 도서관에 가서 자녀 교육에 관한 글을 읽고 있었는데 체벌에 관한 글을 읽다가 가슴이 덜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에 따르면 잠언에 나오는 매에 관한 모든 말씀에서 아이는 아이를 가리키지 않고 티네이저나 그보다 더 나이든 청년들을 가리킨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그 똑같은 잠언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매를 쳐야 한다고 설교하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지금까지 잘못 가르치고 성도들을 억울하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의 얼굴을 정말 나중에 뜨겁게 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체벌에 관한 잠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세상 학문 경험을 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무지에서 저지른 실수의 대부분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과 자존심과 체면이 구겨지는 것은 저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심장을 뛰게 한 것은 그 다음 저자가 이야기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저자는 말합니다. 잠언에 기록된 체벌에 관한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은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잠언에서의 매는 목자들이 갖고 다니는 막대기와 같은 큰 막대기를 가리키고 그 막대기로 어린 자녀들을 때리면은 죽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채찍질하라는 말씀은 부모의 권위를 사용해서 가르치고 훈계하라는 의미로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록을 보면 3세기 중반 시리아의 크리스천은 잠언의 매에 관한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문합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새 언약의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처벌하지 않으시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 부모가 어찌 우리 자녀들에게는 동일한 은혜 주기를 거부하겠냐고. 자녀에게 매를 들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복음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를 보라고 합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에게 매를 들었냐고. 무조건 포용하고 사랑하고 아들의 특권을 회복시켜 주지 않았냐고. 세상의 많은 교육학자들의 글과 통계를 인용하면서 체벌이 자녀들과 사회에 미치는 나쁜 영향들을 끝없이 나열을 합니다. 몇 페이지에 걸쳐서 나열합니다. 자녀에게 매를 대는 것은 폭력이지 사랑이 아니다. 매의 목적은 애들의 마음에 공포감을 조성함으로써 벌을 받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택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자녀를 아들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대하는 것이고 자녀들로 하여금 분노와 증오로 부글부글 끓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자녀들을 때렸겠냐고 반문합니다. 체벌은 자녀들에게 약한 자를 때려도 좋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잘못된 관을 심어준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체벌은 성경적인 자녀 교육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이 이 저자의 말에 공감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와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쓴 수많은 육아법과 자녀 교육에 관한 책들이 크리스천들 가운데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의 다수 의견도 아니고 유명한 목사나 신학자의 생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지금도 모든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며 나중에 유일하게 모든 인간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단어와 구문들을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5절서부터 11절 본문 말씀과 잠언에 기록된 징계에 관한 말씀들을 통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체벌의 위치에 대해서 그리고 체벌의 성경적인 의미와 이유와 목적에 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1, 2절을 보시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세 가지 지침을 전달합니다. 1절 후반부를 보시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것이 첫째고 둘째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셋째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에게 눈을 고정하자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씀은 지극히 논리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마라톤을 뛰는 사람은 첫째, 자신을 뛰지 못하게 하는 삶의 무거운 짐들과 죄들을 벗어버려야 하고 둘째,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하며 끝까지 뛰어야 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고 뛰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예수님에게 눈을 고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견디셨는지 생각하라고 촉구합니다. 3절을 보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끊임없이 악하게 자신을 대적했지만은 그것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너희도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잘 견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그런 고통을 지속적으로 결연히 견디셨다고 하는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너희가 주님을 보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달리기를 달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잘 견디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질책합니다. 두 가지를 질책하는데 4절을 보면 첫째,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도다 합니다. 배교의 죄와 싸우면서 믿음의 달리기를 방해하는 마음속의 죄와 싸우면서 죽기 살기로 싸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둘째, 5절을 보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라고 질책합니다. 너희를 아들로 생각하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합니다. 이어지는 5절 후반부와 6절 말씀은 우리가 기원에서 읽은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것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무시하거나 멸시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주님의 꾸짖음에 압도되어서 낙심하거나 주저앉지도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6절을 보면 6절 앞에 왜냐하면 하고 붙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징계를 받고 채찍질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아들로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지는 7절 8절에서 징계의 당위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원어 표현은 아들과 같이가 아니라 아들로서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인간 사회에서 아버지에게 징계받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의붓자식이나 아버지께 야단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히브리서 기자가 이 논리를 자세히 설파하는 이유는 독자들이 징계를 잘 받고 견디라고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너희가 견디는 것은 징계를 받아서 연단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는데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저항하지 말고 잘 순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9절을 보면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복되게 할 능력이 없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야단쳤어도 그 아버지를 경외했는데, 하물며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늘아버지께서 야단치시면 얼마나 더 순종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과 사는 것의 논리관계가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영어성경을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복종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훈계를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첫째, 너희를 사랑하시고 아들로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하고, 둘째, 하나님의 징계를 잘 순종해서 받을 때 궁극적으로 산다고 말했는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왜 너희를 징계하시는지 그 목적을 밝힙니다. 먼저 포괄적인 목적을 밝히고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목적을 하나 밝힙니다. 10절을 보면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먼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자신의 뜻대로, 그 얘기는 자신의 선한 생각과 감정대로, 때로는 자신의 포부와 욕심대로 우리를 징계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이 말씀에서 대비시키는 게 뭔가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뜻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한 사람은 자신 생각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곧 지체하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큰 궁극적인 유익이 무엇인지 밝힙니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이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자신과 같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아니,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질문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느니라. 거룩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거룩하신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징계를 잘 견디라고 촉구합니다. 11절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매를 맞을 때에는 즐겁지 않고 고통스럽지만 매로 연단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을 때 선포하신 그 의의가 아니라 실제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성화되어가는 의의를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모든 인간과 평강을 누립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구원 받는 것, 영생 얻는 것 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뇌리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나님 사랑은 징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는 채찍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사랑은 징계, 징계는 채찍질, 합치면은 사랑은 채찍질이라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히브리서 기자가 만들어낸 새로운 공식이 아닙니다. 여기 일러스되 했듯이 잠언 13장 24절에서 이미 주신 공식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것뿐입니다. 제가 잠언 말씀을 그대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매를 참아 들지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근실이 diligently, 부지런히 징계하느니라. 일부 성경은 신속히라고 번역합니다. 애가 잘못하면 신속히 징계하느니라. 매를 들지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 부모들을 보면 교회에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꽤 경건합니다. 참 선합니다. 의롭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보면 자녀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분명히 근실이 징계하라고 말씀하는데 전혀 징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실이 징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왜 사랑하는 자, 아들로 받은 자마다 채찍질로 징계하라고 하시는가? 잠언의 많은 표현을 빌리면 매로, 막대기로 징계하라고 하시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밝히시지 않지만은 잠언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잠언 22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애들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들이 얽혀 있다고 합니다.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우리 잠언에서 채찍이라고 말하는 그 많은 성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어는 많은 경우는 징계의 매, 로드입니다. 막대기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에는 미련한 생각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애들에게 매를 들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애들은 무지하고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고. 징계의 매를 칠 때에 그 미련한 생각들이 쫓겨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미련한 자녀들이 지혜를 얻는 두 가지 통로를 제시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통로입니다. 하나는 꾸지람, 또 하나는 채찍입니다. 하나는 꾸지람, 하나는 채찍. 잠언 29장 15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이무위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욕되게 하기 원하면은 꾸짖지도 말고 때리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를 영화롭게 하기 원한다면 어렸을 때 미련한 생각들이 자리를 굳게 잡고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죄의 습관이 그를 완전히 지배하여 평생 동안 죄 가운데 살기 전에 근실이 때리시기를 바랍니다. 몇 번만 근실이 치면은 계속 매를 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이 똑똑합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서부터는 같은 죄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경건한 부모들의 경험담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본인의 경험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 양육할 때 처음에 어렸을 때 몇 번 호되게 단호하게 지정일관하게 야단을 친 후에 그냥 야단 칠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많은 목회자들이 써는 글을 봤습니다. 나도 그랬다고. 애들이 아직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를 때 그 아주 결정적인 그 기간 동안 자녀를 호되게 가르쳐줘서 몸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 죄인지, 죄의 대가는 무엇인지 그거를 분명히 가르쳐줄 때 평생 그것이 기억에 남고 그 다음서부터는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지를 않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꾸지람과 함께 매를 들어야 한다는 가르침은 신약에서도 되풀이하시는 가르침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본론이 나옵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주의 교양과 훈계의 원어의 의미는 discipline and instruction입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주의 교양이라고 번역했는데 올바로 번역하면 주의 징계와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고 최근 영어 성경들은 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조치로 말로 가르치고 죄를 지으면 매를 침으로써 양육하라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들 아직 알아듣지 못합니다. 걔네들을 놓고 마치 우리처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애인 양 걔네들한테 눈높이를 맞추고 그러면 안 된다. 되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애들한테 그런 얘기해야 소용이 없어요. 애들이 아직 알아듣지 못할 때에는 부모가 사랑의 매를 쳐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들을 만한 나이에 가면은 예방조치로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 디시플린과 인스트럭션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궁금해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애는, 아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연령층을 가리키는가?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티네이저, 그리고 그들 이상의 청소년들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어본 후에 즉시 집으로 돌아와서 원어 성경을 다 찾아봤습니다. 잠언에서 애라고 하는 단어는 매를 치는 데 관한 말씀에 등장하는 모든 애들, 그 애라고 하는 단어는 한결같이 원어로 nar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물론 협의로는 티네이저를 가리키지만은 다양한 연령층의 아이들을 가리키는 데도 사용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을 보면 바구니에 누인 아기 모세도 nar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했고, 사사기 13장 24절에 나오는 어린아이 삼손도 같은 표현을 사용을 했고, 창세기 14장 24절에 나오는 소년 이삭도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특정한 연령층을 가리키는 그 표현이 많은 다양한 연령층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사용되는 것, 이것은 언어학을 공부한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언어에서 다른 연령층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중에 하나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표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종종 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도 애라고 할 때에 그것은 막 태어난 갓난 아기서부터 시작해서 3살 바기, 초등학교 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심지어는 결혼한 아들, 심지어는 60세 난 아들까지도 애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부모가 볼 때는 다 애거든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매라는 원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쉐벳이라는 단어도 가장 일반적으로는 목자들이 사용하는 큰 막대기를 가리키지만 광의로 쓰일 때는 다양한 크기의 막대기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라는 표현이 쓰인 잠언 표현을 모두 연구해 보니까 매의 의미는 대부분 은유적으로 쓰이지 않고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2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에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막대기는 채찍과 자갈과 같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을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채찍으로 때리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은 죽을 때까지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지 않을 만큼 때리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때리라는 말씀입니다. 은유적으로 때려갖고 누구 죽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체벌을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올바로 해석하려면 원어와 또 언어 일반에 대한 원칙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언어학적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언어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부주의하게 한 말, 그 말을 붙들고 엉뚱한 이야기를 전개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를 말아야 됩니다. 아이를 징계해야 하는 이유는 아이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미련한 것, 세상적인 생각들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라고 하면서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애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되풀이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창세기 6장과 8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인간 교육학자들은 성선설을 주장하고 아니면 최소한 인간은 중립적으로 태어나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의 본성은 악하게 되었다고. 인간 가운데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인간의 의는 모두 걸레와 같다고 하십니다. 이 시편 14편 말씀,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나는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하십니까? 잘 믿겨지지 않으면은 창세기를 들여다보시고 또 모든 선지서를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이브의 첫 아들부터 얼마나 악했습니까? 사랑하는 동생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 이후 인간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형제들을 죽이고 살인하는 그러한 악한 역사였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로 모든 인류를 멸하시고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고 바벨탑 사건 후에 인간을 흩으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종살이하게 하시고 수차례에 걸쳐 이방 민족들의 침입을 받고 몰살당하게 하시고 유배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첫째,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둘째,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본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속속들이 부패한 부류라고, 태어날 때부터, 아니 부모의 태에서부터 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대한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세상의 교육의 교육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꺼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 안에 높아져 있는 교만한 생각들,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배척하게 만드는데 그것을 쳐서 부숴야 합니다. 물론 아무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꽤 선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애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전혀 선한 애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녀들은 정의상 선한 자가 아니고 악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으로서 애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하고 어리석음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 된 사람들은 믿어야 됩니다. 그런 애들 가만히 놔두면은 모두 교도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과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당연히 하나님은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자녀들과 같이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는 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주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성경 66권을 통해서 자세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자식들을 가르치고 징계해야 됩니다. 부모의 징계를 통해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부터 배우게 하고 그러한 삶의 습관이 어렸을 때 정착되게 함으로써 하늘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 후에 그로 연달한 우리 자녀들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는 것, 그것을 원하기에 사랑의 매를 치는 겁니다. 주님은 7절에서 반문하십니다.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뇌리에 박히기를 원합니다. 어찌 아비가 자기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비가 어찌 있으리요? 내 팽개치면은 그건 징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똑바로 주님 안에서 복된 삶 살기 원하면은 징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징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성질 때문에 아니면 내 자식에 대한 야망 때문에 애를 징계하는 게 아니라 얘가 주님을 경외하고 똑바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인간 아버지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책임은 하늘 아버지를 대신해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신명기 8장 5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지상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압니까? 간접적으로 아는데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인간 부모를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징계를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너무나도 클리어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믿음의 선진들 이 말씀대로 살았는가? 저는 모든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찾아봅니다. 오늘날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대부분 얘기는 10년만 지나면 아무도 듣지 않고 오래 가야 20년 지나면 아무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를 않습니다. 대신 5,6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나 그분은 경건한 분이었다 아는 분들의 삶을 봅니다. 그 제가 늘 보는 분이 세 대 있습니다. 칼빈, 루터, 웨슬리. 세 분의 삶은 늘 찾아봅니다. 어떤 성경 구절을 보든지 늘 찾아봅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루터가 자녀 교육에 관해서 한 설교가 여러 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서 루터는 말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 제가 조금 전에 인용한 말씀을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우리 자녀를 파괴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주의 징계와 훈계로 양육하지 않고 애들이 자라도록 방치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를 파괴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루터는 이 부모들이 항변할 것을 알았습니다. 애들은 애들이 아니냐고, 아직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지 않느냐고. 거기에 대해서도 루터는 말합니다. 맞다. 니네 애들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개도 자기 하는 짓 모르고 말도 자기 하는 짓 모르고 당나귀도 자기 하는 짓을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야단을 쳐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요한 웨슬레는 더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한 살부터 매를 두려워하도록 가르치라. 아예 매를 두려워하도록 가르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영혼을 지금 꺾어서 그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은 break his soul. 그의 영혼을 꺾어서 그의 영혼이 살게 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영원히 축복하리라. quote. 제가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잔인하다고 생각하느냐? No.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잔인하니라. 왜? 자녀가 지옥으로 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 그것보다 잔인한 것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는 이 믿음의 선진들은 관심이 어디 있느냐? 딴 데 없어요. 얘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사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가느냐 하는데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칼빈은 한술 더 뜹니다. 칼빈이 자네들에 관해서 설교한 것뿐만 아니라 칼빈이 스위스의 제네바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 그가 영적인 지주였기 때문에 통치하고 있었을 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때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들 어떻게 처리했는가? 한 다섯, 여섯 건이 구체적으로 기록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체벌을 치게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어가면서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다시 공동체로 회복시켜 줬습니다. 오늘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 말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그 시대 그 문화에 적합한 말씀이었다고. 오늘날 우리 세대에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도 구약시대와 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서신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리고 15세기, 16세기 우리가 늘 따르고 존경하는 종교개혁가들도 그러한 그와 똑같이 자네들을 징계했고 그렇게 징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를 징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해서 징계한다고 합니다. 욥기 5장 17절을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소망을 두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잠언 19장 18절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네 아들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그 얘기는 네 아들을 징계하라. 거기에 네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죽을 정도로 때리지는 말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교훈을 얻도록 매를 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20장 30절을 보면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분명히 교훈을 얻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게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우리 인간이 어리석은 소리를 잘합니다. 매를 때리지 않고 개를 고쳐야 된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거 고쳐야 된다고. 어떻게 고칩니까? 육신으로 분명히 깨닫게 해줘야 마음으로 그것이 전달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 하나님을 공경하고 자녀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기에 자녀를 성경적으로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주님께서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오해한다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장난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자녀 교육에 관한 이 체벌에 관한 책들을 보면은 수없이 말장난들을 합니다. 여기서 징계하라는 얘기는 그건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다. 징계와 때린다는 것의 의미 차이가 무엇이냐.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사실은 막대기 종류가 어떠해야 되고 아니면 주걱 같은 걸로 때리는 것을 의미하고 상처를 남기지 말아야 되고 오만 가지 얘기를 합니다. 늘 그렇듯이 하나님 진리는 굉장히 단순한데 그 진리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 이론을 많이 펼치는 겁니다. 우리 영생을 찾아서 주님에게 왔던 율법사와 같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너 성경에 써 있는 거 알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것대로 행하라. 네, 행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웃이 누구니까? 야, 그거 몰라. 상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기 싫으면은 이웃이 누구냐고 정의를 자세하게 하고 웹스터 사전에서 봤다 그러고 너저란 소리들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해 주시면서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여기 징계에 관한 말씀에서 징계라고 하는 거, 애들 어뷰즈하는 거, 학대하는 거 아니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애들 주먹으로 막 때리라는 거 아니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많은 교육학자들, 성경에 나오는 체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자녀를 징계하라 그랬을 때 징계한다는 것은 곧 애들을 막 때리는 것을 의미하고 학대하는 것을 의미하고 바이올런트하게 애들을 때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누가 그렇게 하라 그럽니까? 성경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그러나 이것이 정말 자녀에게 필요하기에 절제 있게 그리고 시종일관하게 매를 치는 겁니다. 교훈을 얻을 정도만 매를 치는 겁니다. 징계의 목적은 잘못이 잘못인 것을 어렸을 때 분명히 깨닫고 죄가 죄인 것을 깨닫고 잘못과 죄를 지으면은 처벌과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더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나중에 하나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궁극적으로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는 겁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고 오늘 말씀 표현을 보면은 9절 마지막 말씀 표현을 보면은 살게 해주기 위해서 자녀를 매를 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자녀 징계의 위치,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자녀 징계의 위치, 자녀를 왜 징계해야 되는지, 징계의 의미가 무엇인지,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둘밖에 없습니다. 원하옵기는 여러분 모두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기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징계하고 그러므로써 자녀들이 우리와 같이 죄된 삶을 살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복된 자, 거룩한 자로 살다가 나중에 의의 면류관 쓰고 평강을 누리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며 살게 되는 그러한 축복 모두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